예수 읽기, Reading Jesus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읽어야 하는가 세 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기록 자체 목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느 곳을 읽어도 예수님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눈으로 읽으셨다라는 것,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약을 율법으로 읽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구약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그렇게 읽어야 될 이유가 학문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지성적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일어나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내고 읽을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The Story of the Bible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성경 이야기, How the good news about Jesus is essential. 어떻게, 왜 예수의 복음이 핵심인가? 이 글에서 목사님 들리시는 말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에 관한 책, 우리에 관한 해야 할 일에 관한 책이 아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 대한 것이나 우리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책,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책,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에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 자, 이제 왜 예수님을 읽어야 될지는 다 배웠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가? 시편을 펼쳐놓고 창세기를 펼쳐놓고 예수님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읽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 편에서도 그냥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읽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구약의 문자가 아니라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참 놀라운 일을 하나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성교 활동을 할 때 많은 북한에서 온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 또 소년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북한에서 건너온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반의 친구가 굶어서 죽고 또 옆에 있는 친구도 굶어서 죽는, 한때 북한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다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어린 아이가,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라는 얘기는 안 쓰고,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그 어린 소년이 인생에 대한 무상함, 허무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굴을 찾는 게 겨울에 하는 일입니다 해요. 여러분, 개미굴이라는 게 개미들이 겨울에 먹으려고 음식을 날라요. 그럼 그 개미굴을 찾으면 그 쌀알 그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어서 끓여 먹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개미굴을 잘 만나면 그날은 참 수지 맞는 날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참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결국에는 탈북을 했고 가까운 연길에 와서 너무 허기져서 지쳐서 한 한국 글자가 있는 병원 복도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그 병원장이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서 키워주었습니다. 그분은 조선조 의사분이셨고 제가 그 집에 한때 좀 머물렀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잘 먹고 자라나는지 1년이 안 되는데 키가 30cm나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가르쳤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요. 이 아이가 이제 성경을 수백 번을 몇 년 동안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창세기를 펼쳐놓고 계시록까지 며칠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우리는 이 말씀 이해가 되지만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죠. 너는 뱀입니다.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하와겠죠. 원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너의 후손 또, 이 후손은 또 누구를 말하는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아니, 뱀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 또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줄 깨닫지만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전부 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하와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 상하게 하는 건 죽인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손이라는 말을 쓰면 그의 자손들, 복수를 가리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후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본래 후손이라는 게 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째라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쓰여지게 되면 째라후 이렇게 나옵니다. 째라후 이렇게 나오는데 후손, 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라는 말이에요. 후손인 그가. 그래가 난 다음에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어로 성경을 보면 her offspring, 그녀의 후손인, 그리고 he shall bruise your head. 우리말에는 이게 he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자, 원문에도 영어에도 보면 그라는 게 나옵니다. 후손이 몇 명이라는 거죠? 한 사람 그라는 겁니다. 이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창세기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약과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을 두고 우리가 부르기를 구약의 복음, 구약의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의 원시 복음이라는 말은 구약의 가장 복음을 밝히 드러냈다는 것이고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다는 것, 그걸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꺾은 걸 말하는 거죠. 뱀의 두 번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하는 것. 발꿈치는 살짝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원수관계라는 것. 이 말은 예수님과 사탄 간의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엔 예수님이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이 나무 뿌리에서 모든 게 다 자라나서 최고의 열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까지 흘러가는 거대한 대하, 거대한 강줄기의 핵심을 말하면 3장 15절의 약속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밝히 드러나는 것. 지난주에 제가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구원의 유기성이라고 했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구원의 구속사성이라고, 계시의 구속사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거대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펼쳐놓고 그 종환생이 물었어요. 여기에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 아니 그걸 누가 가르쳐 주었냐고 했더니 성경을 밥만 먹고 계속 성경 읽으니까 계속 읽고 읽고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예수님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구약에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 계속 읽고 수백 번 읽다 보니까 아, 이 말씀이 신약으로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고 이 친구가 그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 좋은 신자가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신약을 다 암송을 하고 구약도 굉장히 많이 암송을 하고 한국에 나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청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지 않으면 그냥 구약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구약 자체에서 멈춰버리면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읽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신약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광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구스네 씨를 만납니다. 가서 성경 읽는 구스네 씨를 발견했어요. 정말 그 에티오피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 읽는 걸 보면 참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분을 빌립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성경 무슨 말씀 읽은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 뛰어난 재무부 장관이 왜 못 깨닫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놀라워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문자는 알죠. 말은 이해하죠. 그런데 이게 권한받는 종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빌립이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구스네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물이 있음에 내가 세례받음에 그리낌이 무엇이 있겠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스네 씨는 흔연히 길을 가고 너무나 기쁘게 길을 가고 빌립도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읽어도 뛰어난 학자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눈으로 읽어야 정확한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구약을 읽어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연결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구약에서 예수님을 읽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읽어야 될 것인가? 크게 방법을 보면 두 가지 정도 방법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자체가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구약의 본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본문들. 그거는 본문을 잘 설명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본문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도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만 좀 대표적인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국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자, 너희의 집과 너희의 나라가 다윗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Your throne, 너희의 왕권이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영원히 세워지리라. 자,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권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약속을 그래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럴 것 같았어요. 정말 다윗은 엄청나게 존경받는 왕이었고 땅을 넓혔던 대장군이었고 모든 사람이 그를 혹시라도 메시아가 아닐까 그 정도 총애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희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이 나오고 다음 대가 되어서 나라가 분열이 돼요. 북왕국 남유다 결국에는 분열을 넘어서 아시리아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권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영원히 된다고 했는데 왕권의 중간에 무너져버리는 이 말씀은 다윗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뭐가 왔다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풀이하면 뭐가 됩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슬레야 투 데우, 하나님의 왕국이 바슬레야가 가까이 왔다. 자, 겉으로 기다렸던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지만 온전한 백성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노력하고 죄와 싸우고 주님 앞으로의 삶을 드리려고 다시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동안에 이 천국 백성으로서 나라를 천국을 확장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나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이 천국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성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본문이 비록 예수라는 이름이 없지만 그대로 본문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당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일반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위대한 장군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는데 왜 그가 슬픔을 당합니까? 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이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과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금수로 못 읽게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못 읽게 하는가 하고 우리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사역했던 김연일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문 못 읽게 합니다. 금수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수 만난 우리가 예수를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 당했고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했다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 예수님의 상함 우리 죄악 때문, 예수님의 징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니 이사야서 이 말씀이 다가오실 예수님의 고난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그리 어려울까요?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 로마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위대한 왕으로 오실 텐데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왕이 아니라 그분은 왕이셨지만 겸손한 종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을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이 직접 메시아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구약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문자로 읽지 않고 유대인처럼 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읽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본문이 나타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모형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 예표라고도 말해요. 타이프라고 부르는데 먼저 성경 말씀만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왜 그래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라, 옛날에는 표상이라 쓰는데 요즘 번역은 모형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담이 was a type of the one who was to come, 앞으로 오실 자의 타이프라는 거예요. 아담이 올 사람의 그림자 역할, 타이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타이프란 말은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불러요. 그 티포스에서 타이프가 왔고 이 타이프에서 타이팔러지라고 신학 용어가 있는데 모형론, 예표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서 말씀이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모형이 될까요? 그림자가 된다는 건데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건들이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제도가 올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에 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왕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또 제사장 이야기,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건들, 구약의 아담의 타락 사건부터 홍해 사건, 뭐 얼마나 사건이 많아요. 그 모든 사건이 어떤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제도라고 말하니까 모세오경이 다 제도예요. 모든 구약 율법입니다. 이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구약이 말하지 않은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여리고성이 무너졌구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성경 읽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 없는 많은 스토리들 중에 하나 정도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가. 먼저 첫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을 보면서 그때 옛날에 아담인데가 아니고 우리는 아담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읽는 게 올바른 성경 읽기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첫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첫 인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Last Adam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첫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 신약에서 뭐라 말하죠? 예수님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담은 장차 올 온전한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고, 아담이 했던 일이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은 구약에서 왕으로서 역할했고, 선지자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땅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왕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했는데 말라크란 말은 다스리다고 말레크가 되면 왕이 됩니다. 왕이 다스린 일이에요. 그러니 아담에게 주신 일이 왕적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 듣고 대화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누가 하는 일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미 삼직이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진정한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죠?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은 물어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적 죄의 DNA가 우리까지 흘러내려온다는 겁니다. 깨끗한 물에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모든 물이 다 오염이 됩니다. 그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영적 DNA의 죄가 흘러온다는 것.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는 아프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의인이 되는, 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된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생명의 DNA가 우리 속에 뿌려져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왕노릇하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보면서 아, 그 옛날 아담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담의 타락 사건도 똑같아요.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동산에서 먹는 것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 받으면서 정말 40일 금식 속에 마치 돌이 떡처럼 보이는 상황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담은 말씀 어기고 범죄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범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그러니 아담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아담을 읽으면서 아담만 읽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아담을 통해서 무너진 인류가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보고 바로 나에게 미쳤다는 것 사실을 보고 감사하는 것. 아담뿐만 아니라 노아, 모세, 다윗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 이야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건 하나 보도록 할까. 사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사건, 또 홍해를 가르친 사건,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낸 사건. 옛날에는 바위를 쳐서 물을 냈지만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생명수가 터져나리라.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 구약의 모든 이런 사건들은 다가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우리가 좀 익숙한 걸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그리고 모세를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피할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뭘 만들어주셨죠?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저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노뱀을 본 사람 어떻게 되었죠? 약속대로 살아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은 죽어가다가 노뱀을 보면 살려라. 옆에 사람 보니까 정말 죽어가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확실하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뱀을 보면 살리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봐야 돼요. 그런데도 죽기를 각오한 자들이 있어요. 안 봐요. 이게 오늘날 같지 않아요? 형제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영진 구원이 있어요. 저 사람 보세요. 멀쩡하게 살다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확 변한 걸 보세요. 뭔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도 봅니까 안 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 봐요. 보면 산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하는데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을 잡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끊임없이 노뱀을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자, 신약에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굽니까? 나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뱀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고 노뱀처럼 달렸으니 저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 얻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노뱀을 보면서 아, 우리를 위해서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노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보았고 사건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도는 다 제도, 율법 제도예요. 이 모세오경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모든 율법은 누구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바울이 뭐라 말하죠? 모든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식일째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무 일 하지 말라. 자, 안식일은 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에 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에서는 그냥 쉬는 안식일이었지만 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쉼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누구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다 오라.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고 누구에게 쉼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 보았습니다. 예표가 될 수 있는 것, 사람, 그리고 사건, 그리고 제도. 구약에는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선지자 이야기, 왕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이게 다 누구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죠. 선지자시죠. 말씀을 전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제사하신 제사상이죠. 그래서 삼직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나오면 다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다가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것인가를 보았는데, 첫 번째는 본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모형이라고 예표라고 부르는 타입, 그림자를 찾는 것인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아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눈으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에서 다 예수님의 숨결을 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만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가오실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주셨는데, 읽어도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읽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으면서도 이 예수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제가 지난달에 설계하면서 소개했던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블레싱 여성 예배 나와서,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권사님의 일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감격스럽게 학교에 아이 데려가는데 그 아이 친구 엄마가, 아니 당신 얼굴이 그렇게 밝은 걸 보니 누굽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같이 전도를 해왔어요. 그러면 교회 나왔다가 똑같은 권사님에게 일대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받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둘째 주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의 가슴 속에 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모시고 오고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매일 저녁, 지금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매일 저녁 성경을 읽으면서 가족이 함께 묵상을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기를 전도한 그 분을 모시고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와,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일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전도되어 왔던 그분께서 이제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가족이 보일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몇 달 우리 어느 정도 우리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눈물로 그 기도를 받은 그 딸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아픈 마음이, 시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영권 분이십니다. 남편께서. 그래서 우리 문다인 목사님을 통해서 병상에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다면 세례를 줘도 될까요? 우리 교인의 세례 줄 때는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그때 예수 믿으면 세례를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병상에서 여덟 번을 확인했대요. 예수님을 정말 믿겠는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수돗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셨어요. 그 ICU에서 병원에 그 미국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이 마지막 순간에 한 명의 영혼이 탄생하는 순간, 그리고 그 부부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남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Such a burden was lifted. 목사님, 내 마음의 짐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가슴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면 내 속에 사시는 주님이 주첨는 그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 자체가 전도의 통로가 되고, 그 기쁨으로 가족이 변화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르신이 변화를 받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앞에 살아내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에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산성도님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생명을 선물로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우리 예수의 이름 앞에 절하게 하시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구원의 스토리를 써가고 계신 우리 하나님, 타락한 우리 반역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장대한 거대한 대하처럼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그 감격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 감격,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존귀하신 예수 우리의 메시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모스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감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 죄 용서한 범자의 그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옵나니 그 감격이 때로는 말씀으로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 속에 중심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는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고 말씀 읽는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호흡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뛰기를 원하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어 한 영혼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